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유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의 간부를 비롯한 고위층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간부 생활을 하다 탈북한 김형수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탈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8년 되옵니다. 2009년도니까요.
아, 벌써 8년이나 됐네요.
네, 그 해가 결국 김정은이가 처음 이제 그 권력의 자리에 이제 승계된다고 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제가 대한민국 생활과 김정은이가 후계 체제에 진입한
네네.
예, 그 기간이 거의 갔네요.
네, 벌써 그렇게 네. 됐군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우선 저는 고향은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네.
예, 거기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예,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죠. 졸업하고 나서, 저는 생물학부가 전공이다 보니까, 평양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그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죠. 만청산연구원. 예,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니까 도로 네. 그쪽으로 와서 도이민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행정간부입니다. 행정간부로 예, 근무를 하다가 예, 탈출을 했던 겁니다.
네. 간부, 어떻게든 이제 행정간부 또 만청산 연구원 연구사로도 있었는데 일반 인민들이 보기에 간부들은 이제 배고를 일도 좀 없고 뭐 온갖 세를 누리기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부들도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뭐 주로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저희 학급에 여학생이 다섯 명이었었는데
네.
그 여학생 부모들은 다 큰 간부였어요. 중앙당의 총무부 부부장을 했고요. 김인걸이라고 또 박영철 수문용이라고 해가지고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 총장까지 했었고 또 조선중앙은행 총재 그 변승우의 딸도 있었는데요. 이런 고위직 간부들인데 졸업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위직 간부일수록 더더욱 이제 그 언제 자기가 책벌 당하거나 또 순간에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굴러떨어져도 크게 굴러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하.
예, 고위층 간부일수록 더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층 간부일수록 감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참 그때 이제 이야기 들은 바에 하면 아, 그 저희 친구가 아버지가 떨어진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니까 떨어질 일도 없고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큰 간부일수록 이렇게 예, 자기네 그런 예, 정말 그 우리는 행복하다고 봤던 그 친구들의 그런 실상, 고위층 간부일수록 더 힘든 그런 이제 체제에 대한 그런 이제 항상 불안과 그런 이제 것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위층 간부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시받고 더 철저하게 통제받는다는 건데요. 이 간부들에 대한 감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나요?
우선 저 도이민위원이라든가 이런 큰 이제 그 간부들 부서들에도 이제 다 보위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보연이 있거든요.
네.
이 간부들에 대한 감시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이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청이나 감시가 소홀하지만은 간부일수록 엄청난 이제 도청이라든가 미행이라든가 뭐 각종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반인보다도 더 이제 감시를 받는 것이고 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간부일수록 더더욱 이제 조해가지고 항상 네네. 그들이 어떻게 되나 감시를 많이 하는 게 그들이 이제 그 생리가 아니겠냐, 권력 생리가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아, 그럼 도청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미행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집이나 막 이런 데다 도청기를 놓고 몰래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일단은 북한은 그 자기 집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 네.
내가 중앙당 부장으로 이제 만약 승진했다, 그러니까 승급했다고 하는데 승급하면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내놓고, 그러니까 원래 지도원이 됐으면 지도원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지도원 아파트를 내놓고 그 부장 아파트 이사를 가는데, 가기 전에 집을 또 다시 다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놓고, 그러니까 벽지도 새로 바르고 하는데, 그때 벌써 들어가기 전에 다 도청을 하는 거예요.
아, 도청기를 곳곳에. 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건가요?
근데 도보이부에도 이제 8부라고 하는 도청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도청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서들에서 항상 이사처럼 새로 입주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간부들, 이런 방인은 있잖아요. 간부가 이제 어디 출장 나거나 어디 나갔을 때는 보위원들 통해서 청소한다거나 뭐 방을 뭐 수리한다는 식으로 와가지고는 다 이제 도청을 해요. 그러니까 도청을 해가지고 그 도청한 걸 자기 미리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도청했냐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의 그 이제 사촌 형이 또 간부했었어요. 근데 그분도 도청을 눈에 막 하지 마라 하면서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며칠 안 가서 거기서 잘려버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도청은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고요. 간부들 항상 말한 게 뭐냐면 벽에도 귀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도 부부간끼리도 중요한 말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국가안전보위부에 도청 전문 부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몇 부라고 그러셨죠?
도보위부에는 8부였는데
8부가 있고
근데 국가보위청에는 아마 제 생각에 뭐 또 국으로 나갈 겁니다. 그 도청 네, 담당 국이 있을 거예요.
국이 별도로 있고
있죠, 네, 그렇게
도보위부에는 8부에서 그 역할을 그래서, 담당했고
네, 근데 일단은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응당 이거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나쁜 놈을 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간부로서는 내가 그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오히려
마음.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절대로 이제 정식적 발언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 또는 간부들은 다 알고 있는 거군요. 공공연하게.
다 합니다.
당국에 네, 감사하는
다 합니다. 게 네, 그렇죠.
당연하고 뭐 나도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난 말 네.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되고요. 항상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통제하려는 그런 능력이 강하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삐끗 잘못했다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북한말 항상 말하는 게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은 혀가 말 한마디 한 거로 해가지고 실례 들어서 내가 그래서 김정은하고 부르지 말고 앞에다가 뭐 이름을 붙이고 장군님 해야 되는데
네.
그 김정은 요즘 왜 그래? 요 한마디 말 가지고 난 죽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 때문에 죽어야 되는 북한 사회다 보니까 간부들수록 도청에 항상 민감하고 항상 네. 주의하죠. 살아가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도청은 아주 광범위하게 거의 수시로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행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당해봐서 아는데요. 우선 미행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이 동네 이민반에도 담당 보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큰 간부들이라 해도 자기 부서에 가면 또 담당 보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수시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례돼서 내가 그 전날에 지금 저희 평양에 있는 친구라든가 대학 때 동창이 왔는데 백두산 답사 왔다가 1박 2일로 쉬는데 답사 수용소가 쉬지 않고 우리 집와 셌다 하면 그 셌다는 게 어느새 난 말도 안 했는데 다음날 가면 보위원이 불러요. 가면 어제저녁에 집에 왔던 분이 누구나요? 물어보죠.
그래서 아, 네.
예, 이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다 그 일일이 지금 보고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밤새 이제 산보하면서 걸었는데 그 걸은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와, 완벽하게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게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꼈던 거죠. 그게.
아, 그렇군요. 혹시 간부의 직급이 올라가면 감시나 또 뭐 도청 미행 같은 게 조금 줄어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날까요?
저는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한마디 한다 해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간부들일수록 뭐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느 한편으로서는 체제 전복이라든가 구태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에 대한 감시는 거의 이제 좀 방심하지는 않죠. 보긴 보지만은 간부들일수록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밤에 누굴 만나며 몇 명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술을 같이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 하는 것까지도 계속 감시하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간부일수록 감시가 엄청 더 이제 근데 그 감시도 복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사람이 진짜 똑바로 감시하는 것도 감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 예,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감시 관계가
누가 진짜 나를 감시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게 비교적 단순하면 어떻게 대응해 볼 텐데
그렇죠.
누가 감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거미줄망처럼 엉켜 있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기 어렵겠군요.
예, 제가 아는 탈북민 친구 하나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정보원이 됐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행정간부로 있던 친구인데 행정간부가 보위원이 자기 보위원 성원인 게 아니라 같은 부서, 그러니까 처문처, 생산처, 뭐 계획처 이런 처가 있잖아요. 그 처 안에 지도원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한테서 누구 하나를 데려다가 너 좀 감시하게 이렇게 해서 그 정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일이 이제 부서 안에서 뭔가 이제 행사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했다가는 그걸 이제 제출할 때 보이지도한테 계속 만나면 사람들 눈에 띄우니까 항상 조금 메모종에다가 그 내용을 대략 써가지고 밑에가는 자기가 만약 철수도 하면 츠하고 써놓고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는 그걸 이제 갖다 쫙 밀어내준대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라는 게 문짬 있잖아요. 그런 짬에다 넣어주면 조용한 시간에 이제 불러가지고 자세한 내용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했던 친구 하나 왔던 게 있는데 자기 마지막에는 들짝났대요. 그 자기 부서 안에서.
네.
네, 그 크게 혼났다고. 그래서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자동적으로 그걸 또 다른 데다가 옮겨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시하는 게 짜여져 있는 거죠.
네. 간부들도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제 도청도 당하고 미행도 당하고 철저하게 감시 통제받는다고 했는데요. 김 선생님이 직접 그런 도청과 미행을 당한 사례랄까요? 또는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그런 일들 많죠. 많은 중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종합대학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주황당 조직부에 배치받았어요. 배치받으니까 건물, 그러니까 집을 받은 게 인민문화공전 앞에 조직부 아파트가 있거든요.
조직부면 상당히 간부, 높죠. 예. 높은 간부죠. 그 중앙당에 있던
그 친구는 그 네네. 와이프죠. 와이프를 네. 이제 만났는데 그 와이프 아버지가 중앙당의 큰 간부였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싸이를 또 장인이 또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중앙당 조직부까지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중앙당 아파트면 1층이 이제 경비가 있습니다. 1층이 경비가 있고요. 근데 절대로 가족 친척도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려와서 이야기해서야 올라갔는데 그때도 어떤 사람이 경비선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미 좀 자기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그걸 늦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또 이제 우연치 않게 또 선물 받은 술이 있어가지고 같이 마시기도 하는데 마시다가도 이민반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간부 사택이지만 또 간부 사택 안에도 이민반장이 있거든요.
아, 이민반장. 당 조직이 계속 네, 있는 거군요.
근데 초인종 네. 누르면서 이민반장 온다니까 집에 부인이 막 뛰어나가서 문 닫아놓고 안에 사람이 와서 같이 술 마시는 거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그리고도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직장 나가니까 중앙당 아파트 제가 갔던 이야기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관리자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장 아니고 다른 지금 중앙당 간부집에 갔다는데도 그렇고 아마 우리 친구도 아마 그다음 그 이후에 만나니까 자기도 어떻게 왔었고 무슨 얘기 했냐고 말이 맞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때 뭐 이야기된 내용이 뭐 큰 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서로 반갑던 이야기하고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그렇게 이제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행당하고 감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평양시는 더합니다. 평양시는 곳곳에 보유들 천지예요.
온 세상의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한마디로 철저한 이제 확대형 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는 거나 같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감시하는 것 또는 일거수 일투족 다 감시하고 그다음에 문서 가운데서도 비밀 문서 이런 게 따로 막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일단은 네네네. 간부들일수록 이제 그 문서 검열이 철저한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책자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신문도 간부한테 따로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참고 신문.
그 신문은 노동신문에 보면 5면, 6면을 일반인들은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외부 세계가 조금 좀 실리니까 보는데 그거는 그래서 살짝 보여주는 아주 그 구체적 내용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간부들한테 들어가는 참고 신문이나 참고 자료는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일반인들 보기에는 정말 그 와 이런 내 하면서 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간부들은 이미 전에 간부 강연도 참가해봤고 이런 자료 자꾸 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내용을 좀 깊이까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신문이 외부 나갈까봐 항상 위에 보면 대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네네.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활정화 노트도 간부 생활정화 노트라든가 강연의 노트 같은 거는 다 자기가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뒤에 보게 되면 뒷장에다가 도장을 찍고 도이민회님 기여실이 있거든요. 기여실. 그 기여실이라고 하는 데서 도장 받았던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다 책 쓰는 경우는 압수합니다. 그런 책들마저도 비밀이 자기가 쓰던 책들마저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가서 주는 일반 책도 비밀이고 일찍 부산에서 진행된 사업 계획서라든가 지역 출장 때문에 차를 이제 그 배정받잖아요. 네. 그 차 배정받는 그런 이제 그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디 이제 출장 다녀야 된다면 그 자기 차가 아니고 도임위원회 차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신청하잖아요.
네.
그 차 신청하는 계획서마저도 다 이제 모든 걸 집에 가져올 수 없어요. 다 모두 사무실에 놓고 가야 되고 수시로 이제 그 사무실에 도장을 10시 체육은 이 봉인 딱지를 붙이게 하고요. 명절날 집에 갈 때는 그 쇠대에 이제 도장이 붙어있는 거 확인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나갔을 때는 일체 모든 책을 본인한테 안 주고 다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각종 문서, 서류 모든 거 다 이제 통제하고 일체 집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원칙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행동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라고 봐야 되겠군요. 간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인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김정은한테 나는 매였고 그를 위해 충성해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방침과 지시가 법이기 때문에 그게 따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념이 강하게 그게 아니면 나는 죽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죽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북한 당국이 나를 도청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가 매우 힘들겠네요.
아니 오히려 지금 네. 일반 노동자는 그렇게 감시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당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이런 위치에 올렸으니까 일을 잘하라고 나한테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 권리를 침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못을 그러니까 범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네네. 게 이것이 인권이었구나 하는 걸 여기 안 느꼈어요. 나 그때 북한에 있을 때는 인권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별개로 아, 나는 믿음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그저 일반적으로 내가 당해야 되고 또 그게 내가 숙명적으로 그 당의 그 모든 요구를 받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해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와 이거는 모든 것이 정말 인권 유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든 겁니다.
네, 북한에서 간부를 비롯한 고위층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권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고위층들 역시 당국의 심각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간부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감시받고 통제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간부와 고위층들이 겪는 인권침해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오늘 김영수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부를 비롯한 고위층들이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수 씨의 오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고위층들도 각종 도청이라든가 미행과 같은 인권 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진단해 주시죠.
예, 오늘 증언에서 들으셨듯이 북한의 그 간부나 고위층이 오히려 공적 또 사적 영역에서 도청 미행 등의 더욱 엄격한 감시 통제를 보위부에 의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과도한 감시와 통제는 국제인권법상 북한의 사생활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 제17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 허락을 받고 하는 감청 및 미행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 기준상 상당히 자의적인 간섭, 즉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 보입니다.
네, 북한 간부를 비롯한 고위층들이 겪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조정현 교수님의 의견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북한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미행, 도청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